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이 귀한 강단에서 설교한 것이 34번째입니다. 지금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의 이름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한 일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밥 먹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항상 같이 식사 교제를 하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딱 되니까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터키가 나오고 또 구역 예배라고 불러주셔서 가보니까 그 세상 맛있는 LA 갈비를 맛있게 구워주시고 기도하러 기도원 가자 해서 가니까 또 그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육개장하고 또 도토리묵을 주셔서 맛있게 먹고 기도원 그 갔던 그 시간 중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하여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먹는 건데 제일 잘하는 것을 또 하면서 또 일하고 또 그렇게 함께 먹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그 각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 나누면서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 식사 교제를 설교하는 것보다 더 여러 번 제가 가지면서 어떤 분이 그 교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모임 중에 먹는 즐거움이 빠지면 그건 모임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진리예요. 다 진리. 왜냐하면 그 말이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왕성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인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항상 음식을 나누셨죠.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말씀을 밝혀주실 때도 함께 잡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고기 잡는 그 낙심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같이 조반을 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있는 그 자리에 그 먹을 것을 먹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그 긴 시간 동안에 혹 지루하지는 않을까?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근데 그럴 염려가 없이 그 모습이 어떠할까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아주 극대화된 곳,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한 기쁨을 사실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먹을 때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먹는 족족 어디로 가죠? 네. 먹는 족족 다 살러 가고. 또 남자분들이 먹을 때 우리가 조금 다 좋은데 아주 작게 불편한 마음이 뭐냐면 오늘 식사값을 내가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담, 이런 작은 부담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배부를 것임이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옛날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했으니 이 상이 어떤 상인가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나,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밥상 차려주신다는 친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그것을 함께 더불어 누리고 먹고 기뻐하는 그 만족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주리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실 때 하나님이 이 순간 이 밤에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찬을 배부름으로 누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평일에 하는 집회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할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 어떻게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렇게 그 말씀에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그 이 집회를 찾고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온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가 따라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9편 7절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말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똘똘 뭉쳐있는 그 자리,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가 가득 모여있는 곳이 스올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비참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짓누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의 그 비참함 속에, 그 괴리감 안에,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아,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새벽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열정적인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힘과 마음과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만 둡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요.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그 힘과 열정과 지혜를 다 써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도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그 자리에, 근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지혜도 마음도 없는 그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 주시고 반드시 나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모든 단어보다 아름다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인애, 가장 많이 해석되는 인애, 은혜, 은총, 사랑, 선대,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가 나를 쫓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사실상 지금 특별집회이긴 하지만 팔복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팔복이라고 한 것이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행동 강령적으로 내 행동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로서의 복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이게 바로 팔복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을 때, 이 마태라는 저자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긍휼이 어떤 모습인가 한 그림 같은 장면으로 설명한 그 본문이 마태복음 9장의 내용. 이 마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 장소, 그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도 그 천국의 배부름을 설명하시는 그 식사 교제의 장면이 여기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의 그 수가 참여했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자,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봤을 때 아무리 더럽고 흉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닿아주시고 예수님을 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만 없으시다면 그것이 악이요 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못 들어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 먼 곳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의 선생은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그들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깨끗함과 그리고 철저한 신앙 생활이 있었던, 그래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신의 깨끗함을 의지함으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바로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불쌍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훌륭한 신앙생활을 바라본,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의를 가졌다고 생각하여서 배부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커다란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호흡하면서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으실 수 있는, 주님의 은총만 의지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자리, 그 천국의 배부름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신 것이죠? 아마 성경책에 아마 여러 개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자로.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인데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들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는데, 세 명을 낳죠. 근데 그 둘째 딸 이름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이 접두어는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 뭐뭐 아니다, not,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라하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지.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 NIV를 지금 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음가대로 로르하마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ESV라고 하는 버전 그 성경에서는 영어로 call her name, no mercy라고 돼 있어요. 의미가 오시죠? 자비가 없다,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없다, 긍휼 없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름을 짓는데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 있을까, 어떤 성취가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하고 작게나마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중에 적지 않게 그 놀란 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슨 무슨 자라고 이름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권사님 이름 뭐예요?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뭐뭐 자? 또 세 번째 권사님 이름을 여쭤보니까 또 그분도 뭐뭐 자? 제가 알고 있는 자자는 아들 자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 번뜩 떠올라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참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도다. 그야말로 복음 장로교회로구나. 너무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는 거, 항상 그 이름의 존재 속에서. 저도 아들 이름을 지어본 적이 있는데, 아들, 여러분 애를 낳으면 애가 금방 쑥 나오나요? 열 달 기간 동안 엄마가 그 모태에서 품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못 정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그 안에 배워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혹 이 이름이 잘못되어서 놀림받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르기 어렵지 않을까? 그 이름 죽을 자 뭐 대단하다고 특별한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애를 낳고서도 이름을 못 지니까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지금 교회 주보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이름 지으시라고. 주보가 아니었으면 이름을 못 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고민을 멈추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그 이름. 열 달 동안도 이름을 못 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생각하셨을까요? 이 시대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인데, 이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했던 그 백성들, 아니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했던 그 백성들이 있었고, 그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했던 광야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있었고,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고, 호세아 6장 7절 보니까 그들이 아담처럼 그 언약을 어겨서 나를 반역했도다 하신 말씀처럼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이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그 배역함을, 그것을 참여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가를 보라 하시는 것. 여러분, 만약 이 성경이 1장 6절에서 그냥 맞춰졌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긍휼이 없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의대로, 그 거룩함대로, 그 공의대로 그 반역하고 거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긍휼의 여기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만약에 이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종결시켜 주셨다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내가 관련이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1장 6절에서 긍휼이 없음으로 그렇게 종지부를 찍으신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 되며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 내게 만족이 되겠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면 그렇게 내가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셋째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데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누구 이름이라고요? 원래 우리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이름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 공부했던 교리를 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런 어떤 명제를 아마 배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인 틀로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사실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하실 때 이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여러 요소와 대목들이 아마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는 한탄하신다 그래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는 후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완전한 그 지혜로서의 그 계획이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항상 거침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고 그것을 누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가 막겠습니까? 완전한 능력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딱 한 대목, 딱 한 대목. 언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연약하게 흔들리시는 듯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하노니 이런. 여러분, 그건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한탄하고 후회하고 능력 없어 근심하고 하나님이 또 근심하신다 그래요. 홍수 사건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진 이 은혜가 쉽게 내려진 자동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릴 그 은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로르하마 로암미 이것이 우리의 이름일진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 그 불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만약 이 6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한번 1장 7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나 1장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화해가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얼마나 반가운 이 그러나 이 단어 이 접속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 하신 그 이름이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이 여기리라. 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하게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뱉으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복잡한 문제. 다시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전능자라고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족속에게 그 긍휼이 내려지는 것이죠? 바로 유다 족속. 딱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굳게 닫혀있는 것 같았던 그 하늘의 문빗장을 딱 하나의 열쇠로 열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유다족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싹,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 유다의 그 계부를 통해서 나오게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졌는지 그 풍성한 사랑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면,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불편하지 않고 탄탄대로에서 승리하면서 평안한 길 걷게 하시면 그것으로 너무 감사하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다가 아닌 줄 알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소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 그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이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더 듣고 깊이 묵상하고 더 깨닫기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확실히 증거가 되고 그 사랑을 더 크게 알 수 있게 되는가를,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의 그 이름 로루하마, 로함미의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그 크기가 어떠한가를 성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곳곳에 수놓아져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사랑을 더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알아지는지,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언제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의 여김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의 그 죄,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스스로 어기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공의가, 그 정의가 완전하게 지켜지는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누그러뜨려지는, 그리고 이 구원은 잘못되었다, 이건 부당하다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참소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걸치고 있는 더러운 죄와 그 세상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과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풍습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결혼하는 풍습이 어떻냐면 7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지만 원래 결혼 풍습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랑 에베소서에 나오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죠? 장인과 장모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장가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남자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장가들리니 신부는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하늘에 있는 신랑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신부가 그 하늘의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누추한 땅까지 내려온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가들리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했습니다. 그 호세아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뭐였죠? 내 물과 내 양식과 내 삶과 내 양털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누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이 주었다고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좋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은과 금을 다시 그 자기 사랑하는 남자 그 바알에게 다 퍼부어주는 그러한 자 같은 그 음란한 백성 그 고매를 어떻게 사와요? 값을 주고. 3장 2절을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제는 그렇게 더러워진 그리고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그 여자를 사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에스겔 45장 11절 보니까요.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량인데 부피를 재는 도량 한 2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도량인데 그 한 호멜을 뭐라고 또 계산하냐면 10에바라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문제 드릴 거예요. 잘 계산해 보세요. 한 호멜은 10에바예요. 근데 아모스서 8장 5절을 보게 되니까 한 에바는 은 한 세겔로 계산을 해요. 자,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한 호멜 반은 은 몇 세겔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땡. 한 호멜이 10에바고 한 에바가 한 세겔이니까 한 호멜 반은 1.5호멜은 15은 세겔이 되겠죠? 어차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를 샀을 때 그 값을 치른 그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15개하고 은 15개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좀 쉬우시겠죠? 은 몇 개가 나오죠? 은 30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속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팔린 몸값이 바로 은 30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보리 한 호멜 반과 왜 은 15일까? 이게 빨리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디신 분이 있는데 전 좀 빨리 이해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빚을 졌는데 갚아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조금 빨리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병에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가 1,000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현찰로 500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여러분 뭐 아주 비싸게 샀던 거라도 그걸 다 팔아서 그 아이 치료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TV든 냉장고든 뭐든 쌀이든 다 갖다 팔아서 그거를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에 있어서 이 구원이 간단하게 쉽게 말씀으로 되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쯤 죽어도 괜찮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아들이요? 독생자.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때 그 값으로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가. 전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호세아 11장 8절 말씀 126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마저도 모든 것을 다 바쳐야만 바꿀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 긍휼,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인데, 이 구약에서. 이 단어와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모태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레헴, 긍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그 모태에 있는 아이는 사실상 형체도 분간할 수 없는 그저 핏덩이에 불과한 이게 사람이 될 것 같은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저 그냥 덩어리 같은 핏덩이 같은 근데 여러분 그 이 핏덩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엄마에게 무언가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신의 존재를 알아요? 알지도 못하지만 엄마가 그 핏덩이의 존재를 그저 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아이가 불편할까 봐 자기가 불편한 걸 택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좋은 마음과 좋은 양분과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 자녀를 품는 그 엄마의 모습. 심지어 살다 보면 지금은 과학이 좀 발달돼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의사의 선고가 떨어져도 그것이 엄마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품겠다고 결정하거나 그 아이가 병약하다고 해서 버리겠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엄마는 품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핏덩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장 진실한 순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후서예요. 1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원래 이름이 로루하마였다는 것, 로암이었다는 것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진토 가운데에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였다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서 우리를 건져 들어 올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은 후에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같이 사도일을 하고 복음전하고 훌륭하게 교회를 개척했지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인 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 전에 그렇게 애쓰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놓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 대신 속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달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더욱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명령하시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먼저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배우도록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를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순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떠나려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과 그 어둠의 마음들이 있지만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시고 하늘 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장가들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면류관 삼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송하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달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 위에서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 장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동안에 오로지 더욱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집회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 긍휼하심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